VOA 세계 뉴스입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 공의 향년 99세로 별세했습니다. 영국 왕실은 성명을 내고 필립 에든버러 공작이 오늘 아침 윈저성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이날 애도 성명을 내고 그는 왕실과 군주제가 영국민 삶의 균형과 행복에 필수적인 기관으로 남아있도록 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립 공은 지난 2017년 고령을 이유로 왕실 공식 업무에서 은퇴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엘리자베스 여왕과 함께 런던 버킹엄 궁을 떠나 버크셔주 윈저 궁에서 머물러 왔습니다. 최근엔 심장 수술을 받고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입원한 뒤 지난달 16일 퇴원했습니다. 그리스 왕족 출신인 필립 공은 영국 해군 사관학교 재학 시절 당시 엘리자베스 공주와 만나 1947년 결혼했습니다. 5년 뒤인 1952년 엘리자베스 공주를 여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슬라이는 왕의 계승자이자 고 다이애나비의 전 남편 찰스 왕세자 등 3남 1녀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오는 21일 95세 생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하는 도쿄 등에 준 비상사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니스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대행상은 오늘 코로나 대응 전문가 회의에 참석해 도쿄와 교토, 오키나와 등 3개 지역에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12일부터 중점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니스무라 경제대행상은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을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조치가 적용될 경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국가 긴급사태 선포 없이도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등 제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엔, 미화 182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4차 유행 조짐을 보이는 한국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모임 금지 등 고강도 방역 조치를 3주 동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1일 신규 확진자는 한 달 넘게 3,400명대를 오르내리다 최근 5,600명대를 거쳐 700명대까지 증가한 상태입니다. 유럽 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최근 혈전 논란을 빚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에 대해 연령 제한을 두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공동 개발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난해 12월 말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 등을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지만 최근 접종 이후 혈액 응고 부작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영국 백신 접종 면역 공동위원회는 어제 30세 미만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닌 대체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동위원회 측은 이 같은 권고가 뇌혈전이라는 매우 드문 부작용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앞서 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신의 전체적인 이익이 부작용 위험보다 크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억류했던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와 선장을 오늘 모두 석방했습니다. 이란이 이들을 해양 오염 혐의로 나포 억류한 지 90여일 만입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오늘 이란 외무부를 인용해 한국 선박에 대한 조사가 종료됐고 선박회사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선박과 선장을 석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번 석방 결정은 선박과 선장이 이 지역에서 과거 위반 사항이 없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억류 해제 소식을 전하며 선장과 선원의 건강은 양호하며 화물 등 선박의 제재 상황도 이상이 없는 상황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케미호는 행정 절차를 마친 뒤 현지 시간으로 5시 50분경 출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슈퍼컴퓨팅 기업 등 중국군의 무기 개발을 지원한 중국 기업 7곳에 대해 추가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어제 중국군을 지원해 미국의 국가안보나 외교정책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한 중국 슈퍼컴퓨팅 기업과 기술연구소 등 7곳을 거래 금지 대상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업체는 반도체 칩 설계 회사인 텐진 타이시움 정보기술과 상하이 고성능 직접 회로 디지털 센터 등 7곳입니다. 박형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를 주춤거리게 했지만 지구가 더워지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지구 온도를 올리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끊임없이 배출됐는데요. 이산화탄소 농도는 60여 년 전 측정을 시작한 이래 다섯 번째의 높은 증가폭을 보였고 지금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무려 360년만 사이에 최고치라는 분석이 미 국립해양대기국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기후 변화 이론은 이렇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는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태양열을 가둬서 지구 온도를 올리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지난해 공장 가동과 비행기 운항이 줄었고 또 사람들의 이동도 제한해서 그나마 탄소 배출량이 예상보다 7% 정도 줄어들긴 했지만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산화탄소보다 더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메탄. 지난해 14.7ppm이 더 높아져서 1983년 이 측정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의 증가세라고 밝혔습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활동이 기후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구 온난화가 가져올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려면 석탄과 석유, 가스 등 이 화석연료가 만들어내는 배출가스가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야 하고요. 대기 중에 온실가스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화학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시사상식 ABC, 오늘의 뉴스 용어는 열대우림이고요.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규모 사회기관 시설 투자 계획 관련 법안 처리에 예산 조정권이 사용된다는 것이 뉴스인데요. 미국 연방의회가 규정하고 있는 조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또 이번 주 뉴스 속 인물은 지난 7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시장으로 취임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입니다. 4월 10일 토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쪽 지역으로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11일 일요일은 대체로 구름 많고 양강도 일부에 한때 비 소식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전이 영하 7도에서 시작되고 해주는 영상 7도입니다. 낮에는 삼전이 11도까지 오르고 평양은 19도입니다. 황해도 대부분 평안도 자강도는 17도 이상인데요. 서쪽 지역은 포근하고 동쪽은 대체로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상 맑겠습니다. 서해는 앞바다 쪽이 맑겠고 먼바다는 구름 많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입니다. 평양 아침 최저 영상 5도에서 시작돼서 낮에 19도까지 오릅니다. 신의주 3도에서 15도, 개성과 원산은 4도에서 17도, 함흥은 1도에서 17도입니다. 청진은 1도에서 1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뉴 키즈 온 더 블록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시작합니다. Step by step, ooh baby, gonna get to you girl.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슈퍼컴퓨터 기업과 연구소 등 7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국 상원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초당적인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에 90일 넘게 억류돼 있었던 한국인 선장과 선적이 풀려났습니다. 영국 정부가 홍콩 민주화운동가인 네이선 로시의 망명을 허용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 기업들의 제재를 단행했다고요?
네, 미국 상무부가 8일 중국의 슈퍼컴퓨팅 기업과 연구소 7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네, 미국 상무부의 제재 이유는 뭡니까?
네, 지나 레이몬드 상무부 장관이 제재를 발표하면서 이 성명을 내놨는데요. 이들 기업과 연구소들이 중국의 군사활동에 사용되는 슈퍼컴퓨터 구축이라든지 불안정을 야기하는 군사 현대화 노력, 또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등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여기 슈퍼컴퓨터라는 게 뭡니까?
네, 간단하게 말해서 이 초고속, 대용량의 초강력 컴퓨터입니다. 대규모 연산을 초고속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첨단 과학기술이나 무기 개발에는 필수적인데요. 현재 이 전 세계의 슈퍼컴퓨터 강국으로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과 연구소들이 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지 한번 짚어보죠.
네, 텐진 피튬 정보기술, 상하이 고성능 집적회로 설계센터, 선웨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등 중국의 유명 반도체 기업 3곳이고요. 진안, 선전, 우시, 장저우 등 4곳에 있는 국가 슈퍼컴퓨터 센터입니다.
네, 자, 레이몬드 장관이 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레이몬드 장관은 이 슈퍼컴퓨터 능력은 핵무기나 극초음속 무기 같은 현대 무기 그리고 국가보안 시스템 개발에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군사 현대화를 위해서 미국의 기술을 사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모든 권한을 사용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들 기업과 연구소는 앞으로 어떤 제재를 받게 됩니까?
네, 이들 7곳은 미국 기업과 거래하려면 반드시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슈퍼컴퓨터 개발, 업그레이드 등에 필요한 미국의 반도체, 부품, 기술 등을 획득하기 힘들어지는데요. 이번 조처는 이미 수송 중인 제품을 제외하고는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네. 자, 전임 트럼프 행정부도 중국의 여러 기업을 제재했었죠.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됐거나 기술 절취 등 미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사를 비롯해서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SAMIC, 드론 제조 업체인 SG, DJT사 등 수십 곳을 제재 명단에 올려놨는데요. 바이든 정부도 지난달에 이 화웨이사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대중국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은 미국이 이번 조처에 어떤 반응입니까?
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견제하고 억누른다고 해서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행진을 막을 수는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도 이 중국과 관련해서 초당적인 움직임이 있다고요?
네, 상원 외교위원회, 상원 상무위원회에서 잇따라 중국을 견제하는 초당적인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밥 메넨데스 의원과 제임스 리시 의원이 중국의 인권유린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 중국의 군사력 감시, 타이완과의 협력 증대, 한국, 일본 등 동맹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놨고요. 상원 상무위원회도 미국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강경 행보에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 두 법안은 각각 다음 주에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에 억류됐던 한국인 선장과 선박이 풀려났다고요?
네, 90일 넘게 이란에 억류돼 있었던 한국의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 그리고 한국인 선장이 95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이 선박의 실시간 위치를 알려주는 민간 웹사이트인 마린 트래픽은 한국케미호가 9일 아침 이란 반달 아빠스 항에서 출항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의 발표도 있었습니까?
네, 한국 외교부가 이란이 지난 1월부터 억류하고 있었던 화학 운반선과 선장을 석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한국 케미오가 행정 절차를 마치고 현지 시간으로 9일 아침 6시경에 이란 항구를 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이란 정부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이란 외무부도 한국 정부의 발표 후에 이 석방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사이드 하티부자대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와 선주의 요청 그리고 이란 검찰의 석방 명령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티부자대 대변인은 지난 5일에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가 선장과 선박을 돕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서 이 석방이 임박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네, 자 이번 일에 대한 배경을 좀 봐야 되겠네요. 한국의 케미호가 왜 그동안 이란에 억류돼 있었습니까?
네, 한국 케미호는 지난 1월 4일에 이란 근처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을 항해하다가 이란 혁명 수비대에 납부됐습니다. 이유는 기름 유출로 해상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것이었는데요. 당시 선박에는 선장 등 한국인 5명을 포함해서 2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모두 지금까지 이렇게 억류가 돼 있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이란 정부는 지난 2월 초에 선원 19명을 석방했는데요. 하지만 해양 오염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선장과 선박은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한국 케미 측에서는 이란의 납포 이유를 인정했습니까?
아닙니다. 한국 케미 측은 실제로 기름이 유출돼서 해양 오염이 발생했으면 추후에 방제 작업 등의 조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면서 이란의 주장을 부인했고요. 이란도 관련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모두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이 나포의 주된 원인이라는데 무게가 실렸습니다.
네. 자, 한국이 이란 자금을 동결한 것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따른 조처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 은행들에는 이란 자금 약 70억 달러가 동결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란은 동결 자금을 해제하라고 압박을 가해왔고요. 양국은 이 가운데 일부 자금을 이란이 연체하고 있는 유엔 분담금으로 대납하는 식의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네, 그럼 두 나라 사이에 이 동결 자금에 관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특별한 발표는 없었습니다. 하티부자대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석방을 발표하면서 동결 자금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 아니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장과 선박이 과거 역내에서 환경법을 위반한 전략이 없어서 석방을 결정한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AP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한국 외교부의 한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동결 자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 석방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최근에는 이란 정부가 이란 핵합의 복원과 관련해서도 이 한국의 동결 자금을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주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주요 6개국과 이란 간의 이란 핵합의 이른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란 대표단의 아바스 아락치 외무부 차관이 미국이 회의 시작 전에 이란이 우라늄 20% 농축활동을 중단하면 그 대가로 한국에 동결된 자금 10억 달러를 해제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란은 부정적인 입장이라고요?
네, 아락시 차관은 미국의 이 제안을 터무니없다고 일축하면서 이란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주요 6개국과 이란은 9일 회담을 재개해서 핵합의 복원 문제를 이어가는데요. 미국은 이란의 거부로 간접회담 형식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입니다. 네이선 로 씨. 망명을 영국 정부가 승인을 했네요.
네, 로 씨가 지난 7일 인터넷 트위터에 지난 넉 달 동안 몇 차례 면접한 뒤에 영국 정부가 내 망명 신청이 승인됐음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로 씨가 이 영국에 들어간 것이 지난해죠?
맞습니다. 중국이 이른바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자 지난해 7월에 영국으로 들어가서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로 씨는 트위터에 자신이 홍콩 보안법에 따라 수배됐다는 사실은 심각한 정치적 처벌에 노출돼 있고 위험 없이는 홍콩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걸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이 홍콩 보안법은 홍콩의 체제를 비판하는 걸 일절 금지합니다.
네, 영국은 홍콩 보안법을 반대한 바 있죠?
네, 영국은 이 홍콩 보안법 제정 그리고 또 최근에 단행한 홍콩 선거제도 개편이 지난 1997년에 자신들이 홍콩을 중국에 돌려주면서 맺었던 협정을 위반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런 중국의 조처들이 홍콩의 자치권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영국이 네이선 로 씨의 망명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영국 정부가 국제법을 어겼고 홍콩 사법제도에 개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홍콩 문제와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걸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중국이 정치적으로 홍콩을 압박하자 영국으로 이주하려는 홍콩인들이 많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영국 정부가 이들을 도우려는 조처를 내놨었죠?
네, 그렇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홍콩 보안법 시행에 맞서서 지난 1월 31일부터 홍콩인들의 영국 정착을 확대하는 조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여권을 발급해 주는 건데요. 영국 해외 시민, BNO 여권을 가지고 있는 홍콩 주민들은 5년 동안 영국에서 살면서 일할 수도 있게 했고요. 나중에는 영국 시민권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이전과 비교하자면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네, 전에 BNO 여권이 있는 사람들은 영국에 최대 6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체류 기간이 길어진 거고요. 전에는 일하거나 영국 정착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영국의 시민권까지 딸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홍콩 주민이 영국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네, 영국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홍콩 주민 약 30만 명 이상이 영국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정부는 8일 영국으로 들어오는 홍콩인들이 일자리, 집, 학교 등을 찾는 걸 돕기 위해서 약 6천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의회에 관련 입법을 거듭해서 촉구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인종차별이 심각한 공중보건 위협이라고 로셜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군인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 행정조치들을 발표했군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8일 백악관 연설을 통해 잇따른 총기 폭력을 비판하고 총기 규제 행정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입법을 진행해 줄 것을 의회에 거듭 촉구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연설한 백악관 앞뜰 로즈가든에는 정관계 인사들과 총기 사건 피해 관련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 애리조나에서 머리에 총격을 당해서 중태에 빠졌다가 회복했던 가브리엘 기포드 전 하원의원이 바이든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자 연설 내용부터 자세하게 들어보죠.
네, 이 나라의 총기 폭력은 감염병이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 첫머리에 두 차례 반복해서 힘줘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청중이 박수를 보냈는데요. 이런 상황은 국제적인 망신거리라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매일같이 미국에서 총기 폭력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사실은 이 나라의 성격에 흠집을 내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뭐 지난달에만도 큰 총격 사건이 두 차례나 있었죠.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총격 사건들을 언급했는데요. 지난달에 조지아주 애틀랜타 일대에서 8명이 숨지고 또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10명이 희생된 사건이 대중의 관심을 끌었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총기 사건이 일어났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네,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총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네, 애틀랜타와 볼도 사건이 일어난 그 사이에 크게 보도되지 않은 총기 사건이 850건이나 발생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 약 250명이 숨지고 500여 명이 다쳤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총기 사건이 미국에서 감염병처럼 퍼지고 있다면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에 어떤 규제를 단행하도록 했습니까?
네,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령총, 이 고스트건을 확산을 막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는 총기에 부착하는 조준 안정장치를 제한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적기법 관련 규정을 각 주 당국이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 밖에도 이 법무부가 총포류에 관한 밀거래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총기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하나씩 보죠. 첫 번째가 유령총이네요. 이게 뭡니까?
네, 개인이 이 부품을 사서 조립한 사제 총기를 유령총이라고 합니다. 이 공장에서 제작한 총이 아니라서 총기에 붙이는 일련번호가 없는데요. 그래서 당국이 이 총을 추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총포점이나 온라인에서 이 총을 만드는 부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부분을 규제하도록 하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규제 대상이 조준 안전장치거든요. 이게 어떤 겁니까?
네, 기존 총기에 부착해서 격발할 때 반동을 흡수해주는 장치가 이 조준 안정장치입니다. 특히 총열이 짧은 총기에 붙여서 어깨에 대고 사격을 하면 정식 구격의 소총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요. 10명의 희생자가 나왔던 지난달 콜로라도주 볼도 총격 사건에서도 이 조준 안정장치가 사용이 됐었다고 현지 경찰이 앞서 발표했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죠. 적기법. 이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적기, 레드 플래그라는 말은 붉은 깃발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인물을 파악해서 이 붉은 깃발을 꽂아서 신원조회할 때 눈에 띄도록 해두는 건데요. 그 대상자한테는 총기 거래를 제한하거나 압수까지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각 주당국이 총기 관련 법규를 정비할 때 시작점이 되도록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모든 사항이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2조는 무장할 권리를 담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네,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네, 총기 규제 강화 입법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게 공격용 총기와 대용량 탄창을 거래를 제한시키는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법사위원장이었던 지난 1994년 관련 입법이 성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10년 한시 법규로 지금은 효력이 만료됐는데요. 이 규정을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여러 차례 강조했었습니다. 또 총기 거래자의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법안 두 개가 얼마 전에 하원을 통과했는데요.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규제 조치 발표에 반응이 어떤지 보죠.
네, 야당인 공화당에서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기를 들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짓밟은 조치라고 케빈 메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가 주장했는데요. 나와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헌법을 따르라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관련 단체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는데요. 전미 총기협회 NRA는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조치에 맞서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환영하는 쪽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이 총기 규제 운동단체인 Everytown for Gun Safety의 존 파인블렛 대표는 이번 조치가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이 나라의 총기 폭력을 끝내기 위해 앞으로도 정부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자, 인종차별을 공중보건의 위협으로 보건당국자가 규정을 했다고요?
네. 로셜 월런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이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을 지적하고 이것이 공중보건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8일 CDC 웹사이트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밝힌 사항인데요. 몇 세기 동안 이 나라 미국에서 이루어져 왔던 인종차별이 유색인종 사회에 깊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성명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관해서 흑인과 중남미계를 비롯한 소수인종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월런스키 국장이 지적한 겁니다. 소수계 주민들이 의료보건체계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점을 부각한 건데요. 이런 현상은 다만 지난 1년 사이에만 나타난 결과물은 아니다라면서 여러 세대에 걸쳐 존재해왔던 미국의 인종적 불평등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도 내놨습니까?
네. 이 불평등을 야기하는 지역과 계층별 요인을 없애기 위한 기금을 마련했다고 월렌스키 국장은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CDC는 인종차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건강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중추가 되겠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오래 지속된 부당한 체계와 정책에 맞서 함께 맞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CDC 국장이 보건 불평등을 지적하고 또 대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 반응도 궁금합니다.
네, 의료계에서 적극적으로 반기고 있습니다. 미국 의료연합회 수잔 베일리 회장이 이날 즉각 환영 성명을 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조직적 인종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170여 개 미국의 의료보건단체들이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는 입장을 낸 것으로 미국 공중보건연합회가 집계했습니다.
네,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CDC가 할 일이 많아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특히 이 CDC가 코로나에 관련된 다양한 지침들을 실시간으로 개정하고 있는데요. 지난 2일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미국 내에서 여행할 때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해외여행을 할 때도 해당 국가에서 검사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출국 전에 미국에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귀국 후에 격리할 필요도 없다고 월렌스키 국장은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네, 1차 접종 이상을 맞힌 사람이 전체 인구의 40%에 가깝습니다. 한 1억 100만 명가량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는 19일부터는 모든 성인을 접종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발표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대통령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군인 가족들을 돕겠다고 밝혔군요.
네, 질 바이든 여사가 군인 가족을 돕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질 바이든 여사는 7일 백악관에서 전 세계 미군 가족을 대상으로 한 화상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군장병의 가족과 생존자 또 부양인들이 필요로 하는 걸 채워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강한 군대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 조이닝 포스라는 프로그램을 부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이닝 포스가 뭔지가 궁금하네요.
네, 지난 2011년에 이 당시 부통령 부인이었던 바이든 여사가 미셸 오바마 당시 대통령 부인과 함께 창설한 전현직 장병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바로 조이닝 포스입니다. 정부와 민간 분야가 협력해서 군인과 군인 가족의 교육, 취업, 복지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이 질 바이든 여사는 지난 2017년 이 부통령 부인으로서 백악관을 떠난 뒤에도 이 바이든 재단을 통해서 군인 가족들과 협력을 해왔고요. 대선 기간에 작년에도 남편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조이닝 포스를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을 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게 된 건군요.
맞습니다. 이 질 바이든 여사는 대통령 취임 직전에 오바마 행정부 당시 조이닝 포스의 부국장이었던 로리 브로시우스 씨를 책임자로 임명을 했고요. 이 대통령 영부인이 된 뒤에도 이 국방부와 군 지도부의 배우자들 그리고 군인 가족 관련 단체 등과 만나서 관련 사안들을 논의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미국 서부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미국 무대를 직접 찾아서 군인 가족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자원에서 군대에 가는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질 바이든 여사는 이날 7일 연설에서 현직 미군의 수가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하지만 전현직 군인의 자녀들은 200만 명이 넘고 또 군인 배우자의 실업률이 22%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는 특히 군인들의 잦은 복무지 이동은 배우자의 취업이나 자녀들의 학교 생활 적응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현직 군인들이 이 군인으로서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가족들을 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방안도 밝혔습니까?
네. 우선 국방부와 교육부, 노동부와 협력해서 조이닝 포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모든 정부 부처가 이 조이닝 포스와 관련된 운동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바이든 여사는 이날 국방부가 운영하고 있는 원소스 콜센터를 찾기도 했습니다. 이 군인과 가족들이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 콜센터가 바로 원소스인데요. 질 바이든 여사는 이곳에서 전화를 받는 직원들을 취하하고 콜센터의 도움을 받은 군인과 배우자들의 경험담을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자, 궁금합니다. 바이든 여사가 이 군인 가족 지원 사업에 집중하는 배경이 뭡니까?
네, 아마도 이 질 바이든 여사가 이 본인이 직접 군인 가족 출신이라는 점이 영향을 준 걸로 파악됩니다. 이 질 바이든 여사의 아버지 도널드 제이컵스 씨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해군에서 복무했었고요. 이후에 이 GIB라는 제대군인 사회 적응 지원 법규를 통해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장남인 보 바이든 씨는 델라웨어 주방위군에 입대한 뒤에 이라크에 파병해서 1년 동안 복무하기도 했는데요. 보 바이든 씨는 지난 2015년에 뇌종양으로 사망했습니다.
네. 자, 역대 영부인들이 다들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 안전 증진하는 캠페인인 최고가 되자 비베스트 운동을 펼쳤습니다. 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는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확산과 아동 비만 퇴치를 위한 렛츠 무브라는 캠페인을 시작했고요. 전 세계 여성들의 교육 지원을 위한 Let Girls Learn이라는 운동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질 바이든 여사는 그럼 군인 가족들 외에 또 어떤 사안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네, 질 바이든 여사는 암 연구와 교육에도 역점을 두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69살인 질 바이든 여사는 워싱턴에서 가까운 데 있는 노던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영장문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기도 한데요. 백악관에 들어온 뒤에도 이 교육자의 길을 놓지 않으면서 미국 역사상 유급 일자리를 가진 최초의 대통령 부인으로 기록됐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전 세계 열대 우림 가운데 3분의 2가 인간에 의해서 훼손되고 파괴됐다고 비영리기관인 노르웨이 우림재단이 밝혔습니다. 특히 산림벌채와 농지 변경이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열대 우림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열대 우림은 주로 적도를 중심으로 북위 23.5도와 남위 23.5도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열대우림은 중미와 남미, 서부와 중부아프리카, 서부인도, 동남아시아, 뉴기니섬, 그리고 호주 등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열대우림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 이곳은 연 강수량은 적어도 1750mm에서 2000mm 정도 되며 비가 1년 내내 내립니다. 이렇게 내리는 많은 비는 열대 우림을 구성하는 식물 생장에 필수적입니다. 열대 우림에는 기온을 21도에서 30도로 유지해주는 태양 에너지를 만드는 햇빛이 직접 내리비칩니다. 이런 온도 덕에 열대 우림 내 습도는 77%에서 88%에 달하고 높은 습도 때문에 다시 비가 많이 내립니다. 높은 습기와 강렬한 태양빛 덕에 열대우림은 다양한 식물종과 동물종의 보고가 됐습니다. 전 세계 동식물종 가운데 약 절반을 열대우림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Tropical rainforests around the globe have the greatest concentration of species and the most biodiversity on our planet.
열대우림 중에서는 아마존 열대우림이 가장 큽니다. 다음 인도네시아 쪽 열대우림, 그리고 중부 아프리카 쪽 열대우림이 순서대로 뒤를 잇습니다. 가장 면적이 넓은 아마존 열대우림에는 4만 개의 식물종과 약 1,300종의 조류, 어류 3,000종, 포유류 427종, 그리고 곤충 250만 종이 있습니다. 또 이곳에는 4천억 그루에 달하는 나무가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에서는 수백만 종에 달하는 버섯이나 균류가 죽은 동물이나 식물을 분해하고 이는 토양과 토양에 사는 생명체에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아마존 열대우림은 다양한 색깔과 음향으로 채워진 진정한 생태적 만화경입니다.
Saturday in Brazil, troops in the Amazon fight for the future of the blazing rainforest.
하지만 열대 우림은 파괴에 가장 취약한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비영리 기구인 노르웨이 우림 재단은 지난 2002년부터 2019년 사이에 프랑스 면적 정도의 열대 우림이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02년부터 진행된 산림 파괴 행위 가운데 반 이상이 아마존과 아마존 주변 지역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열대우림이 급속하게 없어짐에 따라 기후변화가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브라질 정부에 아마존 열대우림 보존을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열대우림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네, 두아리파의 바로 그 사람 Be the One 들으면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규모 사회기관 시설 투자 계획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상원 사무처 의사국이 이번 주 관련 법안 처리에 예산 조정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미 연방의회가 규정하고 있는 조정의 정의와 사례, 그리고 쟁점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수 기자입니다.
조정이란
조정권 또는 예산 조정권이라고도 부르는 조정은 미국 연방의회의 특별한 입법 절차입니다. 조정은 지난 1974년에 개정된 연방예산법에 의해서 신설됐는데요. 연방정부의 예산과 관련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는 법안은 지출 관련 법안, 세입 관련 법안, 연방 부채 한도 법안 등 크게 3개 기준으로 나뉘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꽤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출의 경우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같은 의료 혜택, 연방 공무원이나 은퇴군인 연금, 식료품 보조 정책 관련 예산 등에 대해서는 조정권을 발동해 이를 시행에 옮길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사회보장연금은 조정권을 발동하지 못하도록 예외로 두는 식입니다.
상원의 필리버스터와 조정.
미국 상원에는 필리버스터라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도입한 건데요.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의원이 장시간 발언을 계속함으로써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입니다.
I am in opposition to this bill. You can call what I'm doing today whatever you want. You can call it a filibuster. You can call it a very long speech. To take as long as I can to explain.
이런 필리버스터를 하지 못하게 막으려면 상원 의원 전체 100명 가운데 6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이 때문에 상원에서 법안을 의결할 때는 단순 과반인 51표가 아니라 60표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양당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리는 주요 법안의 경우는 필리버스터를 거치기 십상이다 보니까 압도적인 지지 확보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만일 조정권을 발동하면 해당 법안은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예 필리버스터에서 제외되니까 단순 과반 확보만으로도 해당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정은 또 법안의 수정 범위도 제한합니다. 이 때문에 논란이 되는 예산안 처리나 세금 관련 조처를 시행할 때 실질적으로 유리하게 됩니다. 하원에서도 조정 절차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하원은 대부분의 안건을 단순 과반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권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 조정 절차 사례.
조정권은 1974년에 처음 만들어졌지만 1970년대 말까지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조정 절차가 제일 처음 사용된 건 1980년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이었는데요. 당시 카터 대통령과 민주당은 처음으로 조정권을 발동해서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의 후임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 첫 해부터 대규모 정책 예산 삭감을 위해서 조정 절차를 이용했는데요. 이후 예산 조정권은 각 행정부의 주요 법안 처리에 등장하면서 중요한 입법 장치로 떠올랐습니다. 조정 장치가 사용된 대표적인 법안들로는 빌 클린턴 행정부의 웰페어, 사회보장 혜택 개혁안,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규모 조세 감면 법안,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건강보험제도 수정안과 학자금 융자제도 조정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 법안 등이 있는데요. 1980년에 처음 사용된 이래 지금까지 조정 절차가 적용된 법안은 21개입니다. 조정 절차는 대부분 정부의 적자나 부채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걸로 알기 쉬운데요. 하지만 미국의 의원들은 때로는 적자가 늘어나게 되는 이 세금 감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도 이런 조정 절차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주도했던 대규모 조세 감면 법안이 있습니다.
규제 조항.
미국 연방의회는 조정의 범위와 문구 해석을 놓고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을 통해 손질을 해왔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법에 대한 상원의 해석에 따르면 상원은 지출, 수입, 연방 부채 한도 등 세 개의 기본 주제에 관한 단일 법안 또는 복수 법안에 대해서 각각 조정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안을 하다 보면 종종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금 관련 법안 같은 경우 수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환불 가능한 세금 공제 등으로 인해서 지출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단일 법안이 수익과 지출 등 두 개로 나누어서 각각 조정을 발동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하원이나 상원 전체 회의는 조정된 법안에 대해서 수정을 제안할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연방의회법은 통상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수정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한 회계연도에 한 번만 조정권을 발동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7년에는 한 해에 두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해서 두 차례의 조정권이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회계연도는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인데요. 아직 2017 회계연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8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공화당이 주도한 의회는 2017 예산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중점 사업이었던 건강보험 제도 폐지를 위한 무기로
Well, we're going to be beginning the process also in the next week and it's called budget reconciliation. That's a
2018 예산안은 세금 감세를 위해 조정권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지난달 초에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안을 가결할 때 조정권을 발동했는데요. 여기에 이번에 또 대규모 사회기관 시설 투자 계획에도 조정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조정권 행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오세훈 한국 서울특별시 시장입니다. 4월 7일 한국에서 실시된 서울특별시 시장 보궐선거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를 약 18%포인트 차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네, 서울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저에게 이렇게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1961년생으로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1990년에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변호사로 개업했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서 대한민국 최초의 이른바 일조권 침해 피해 보상 소송을 맡으면서 한국 사회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소송은 건설사가 기준보다 아파트 간격을 좁게 지어서 햇볕이 제대로 들지 않는다면서 주민들이 집단 소송을 한 건데요. 당시 한국에는 이런 판례가 전무했습니다. 이 재판을 계기로 그는 한국의 여러 시민, 환경단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후 그는 미국 예일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에서 방문교수로 1년간 재직한 후에 1999년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정계에 뛰어들었는데요. 16대 한국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성실한 의정활동과 개혁적인 이미지로 정치인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17대 총선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하고 다시 변호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큰 대중적인 인기에 힘입어서 정치권의 영입 움직임은 항상 있었고요. 2006년 결국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높은 지지율로 당선됐습니다. 또 2010년 재선에도 성공했습니다. 서울시장 재임 당시 도시환경 개선, 경쟁력 상승 등 여러 업적을 거두는데요. 하지만 학생들의 무상급식 문제를 두고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시장직까지 내걸고 무상급식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주민투표까지 진행되는 혼란 속에 2011년 결국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후 두 차례 국회의원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는데요. 이번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다시 시장에 선출됨으로써 정치적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연방의회의 조정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오세훈 한국 서울특별시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 이어집니다.
하이 guys, my name is Evelyn and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6년 개봉 영화 Misconduct 보시면서 영어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화려한 명성과 엄청난 재력 뒤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제약회사의 회장 데닝. 그런 데닝을 상대로 위험한 소송을 시작한 변호사 벤. 벤의 동료들과 가족들은 이런 위험한 도전을 시작한 벤을 보면서 걱정을 하는데요. 이 장면의 대화 함께 들어보며 오늘의 표현 Play with fire 들어보겠습니다.
We can go after Denning personally for fraud.
You're going to accuse a man worth $8.5 billion of manipulating drug trials.
Yes, sir. You are playing with fire.
You're playing with fire. Play with fire. 한국어로 불장난 하면 불을 갖고 노는 장난 외에도 몹시 위험한 행동을 지적할 때 비유적으로 쓰는 말이죠. Playing with fire means doing something dangerous. 영어 표현 play with fire도 아주 위험한 행동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You're playing with fire. You're taking risks. 예를 들어, if you're trying to cheat on the test, you're playing with fire.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좋은 점수를 받으려는 행위는 몹시 위험한 짓이야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데닝의 제약회사의 비리를 캐내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제보자는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던 변호사 벤도 갑자기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며 대기업 비리에 맞선 싸움은 갈수록 험난해집니다. 오늘의 표현, play with fire, 한 번 더 들어볼게요.
We can go after Denning personally for fraud.
You're going to accuse a man worth $8.5 billion of manipulating drug trials.
Yes, sir. You are playing with fire.
Play with fire. 위험한 행동을 하다. Don't play with fire, guys. Stay out of trouble. 영화를 통해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That is a wrap for today's lesson,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나탈리 콜의 This Will Be 전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